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 대표가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어제도 같은 장소에서 4시간 30분가량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하노이 선언문의 문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공공 여론 형성 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을 겨냥한 압박과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이 도입되거나 적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약 40개 규정이 법제화됐거나 심사 중이며 최소한 50여 개 나라가 이런 도입을 도입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민간단체들을 억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단체 설립 요건 강화, 자의적인 간섭과 과도한 부담 지우기, 외부 기금 유입 제한 등을 들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브라질 국경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반정부 세력의 구호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쪽 국경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 넘어 콜롬비아 쪽 창고에는 주로 미국이 지원한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며 구호품 제공은 미국의 침략이라면서 물품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를 위해 몇몇 국경 지역에 군병력도 배치했습니다. 한편 마두로 정부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반정부 세력은 구호 물품을 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6가지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연구와 상용화 협력, 보건 전기차 분야 등의 연구 개발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평화 유지 목적으로 미군 약 200명이 남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일정 기간 평화 유지 임무를 지닌 소규모 병력이 시리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쿠르드 자치 정부는 미군 잔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류할 미군이 쿠르드 자치 지역을 보호하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병력을 이곳에 남기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미군 약 2천 명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현지 쿠르드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오는 4월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는 어제 워싱턴에서 9시간 넘게 계속된 협상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막판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다루는 양해각서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적재산권, 서비스, 농업, 그리고 관세 무역 장벽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이유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북한 지역의 주말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2도 정도 올라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이유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의 미 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21일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관여하는 이유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도록 고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북한이 특정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는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진전시키고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며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향해 협력하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협상은 정상회담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정상회담 이후에 밝힌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의 중요성과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책임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청사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치보다는 매우 빠르고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그 같은 신고가 비핵화 과정에 훨씬 앞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이미 그렇게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누리게 될 미래에 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형식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1대1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각각의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며 실무 협상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한 약속들, 즉 관계 개선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좀 더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은 경제 발전이라는 선택권이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반자 국가들은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증진과 그 이상의 방안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청사진의 핵심에는 김 위원장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강력한 경제 발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협상이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00일 이상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없고 북한이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더 많은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협상 노력이 수십억 달러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전례 없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 세계가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연대가 최대 압박 작전을 이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에게 그 같은 제재를 준수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북한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그것은 미국인들을 위해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줄여야 하고 이를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어 미국이나 북한이 어떤 걸 포기할지 등 협상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전례 없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전까진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 주 베트남에서 이런 내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처럼 들린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국은 협상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진정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은 건 좋은 소식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해서도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것처럼 이런 일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우리는 열심히 협상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자신의 팀이 베트남에서 다음 주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방영된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대치를 낮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무기 실험이 중단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가 돌아온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팀원들이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 몇 주 전에는 평양을 다녀왔다며 진정한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나라를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게 되는 진정한 진전을 2차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순간에 이뤄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자신이 동서도 국경 인근에서 미군으로 복무할 당시 장벽이 무너졌으며 당일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도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런 날을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끈 일들을 통해 전 세계가 1989년 경험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어느 한순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범죄 국가로 북한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격이 중국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라며 이란과 북한 등 많은 나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공개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북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요. 실무 협상이 다시 본격화됐죠?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늘로 이틀째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협상은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할 하노이 공동성명회담을 문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담을 앞둔 시기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예, 어제만 해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요.
예.
두 명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언론에 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졌습니까?
폼페오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당국자들의 전화 브리핑은 비핵화 협상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당국자들이 전화 브리핑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거론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담의 목표로 예상됐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예,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공개 강연에서 영변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브리핑에 나선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상호 이해와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네,
그리고 로드맵과 관련한 협력을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목표를 낮춘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미국의 그 북한과의 협상에서 목표를 낮춘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예.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에 대한 사찰도 공언했는데요. 북한이 제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미국이 목표로 삼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제 나온 백악관 보도자료도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 당국자가 밝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은 비건 특별대표가 거론한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에 동결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이 이 동결을 목표로 추가한 이유를 봐야 되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북한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빌미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제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 조치보다는 매우 빠르고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팀에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도록 고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도 적극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고위 당국자의 언급처럼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의미는 있겠지만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치 차원에서 추동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고위 당국자가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내 모든 핵물질의 생산 중단 혹은 영변과 일부 시설의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러나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점수를 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 핵물질시설에 대한 신고와 거기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베리파이 하는 것까지 됐을 때 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신고하고 동결한다는 동결키로 했다. 네? 북한이 신고 스스로 신고한 시설을 동결키로 했다. 이것 자체는 오히려 북한의 핵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결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동결했는지에 대해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신고 규모보다 검증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중국 전 영국 대사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결하겠다고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전체적으로 다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결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어디서 어디까지 그건 동결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동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서 동결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동결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만 동결하겠다는 뜻이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라 하더라도 별 큰 의미는 없죠. 알파의 크기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임의로 정한 영변 혹은 영변 더하기 알파를 그냥 북한의 핵동결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황 전 대사는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실제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일 것이라며 하지만 영변과 일부 시설을 동결하고 보여주며 외부의 전체 핵 프로그램의 동결로 비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낙 전 러시아 대사는 하지만 신고와 검증이 없다고 동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6자회담의 2.29 합의 때도 신고와 검증 없이 북한이 전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29 합의는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북한이 어겨서 문제가 된 거죠. 붕괴한 거죠. 그런데 그때 2.29 합의 때 신고와 검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런 커미트먼트를 한 거는 나쁘지 않죠. 거기에 가령 과도한 상응 조치를 내줬다면 문제가 되죠. 비례성의 원칙에 문제가 되죠. 우리 협상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신고와 검증 없는 상태에서 생긴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게 주면 나쁜 건 아니겠죠.
영변에 제안하는 것보다 더하기 알파, 나아가 전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는 것보다 낫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영변과 일부 시설 동결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계속 추동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정상끼리 담판을 짓는 회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더 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위 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전체 핵미사일 동결에 합의한다면 초기 조치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현 단계였으면 뭐 폐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 생산 중단하는 거 동결 정도 하면 그게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뭐 통제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 송민순 전 장관은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진전시킨다고 표현한 건 미북 간의 비핵화 정의에 대해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명료한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정의부터 거듭 분명히 해야 한다고 송 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미 하원에서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과 의회와의 협력 부재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담긴 이번 서한은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세 의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밝힌 평가를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핵 없는 북한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역량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정부 당국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원장들은 또 서한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 접근을 제안했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의회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아 미국인을 대신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감독하려는 의회의 능력이 부적절하게 축소됐다는 비판입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의회 브리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회 정보 접근을 차단시켰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관한 의회의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해야 했던 북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길 촉구한다며 김 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미국 그리고 조약을 맺은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진전시키는 일치된 외교와 동반된다면 미국인들은 2차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쇼에 지나지 않는 정상회담은 대중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이날 VOA에 오는 27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외교위 청문회에 행정부 관리 대신 전직 관리 두 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회의 기류는 큰 기대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당적에 따라 엇갈린 시각도 표출되고 있지만 의회에 퍼져있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견제 역할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민주당 내 기류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또 한 번의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반면 공화당은 대화 지속 측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의 성과이자 진전이라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한때 위기로 치닫던 미북 간 상황이 나아졌다는 논리입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s trying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e've got hostages back. We've got remains back.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최종적 해법은 아니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위기로 치닫던 미북 양측이 뒤로 물러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민주당 측은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국제적인 대북 압박이 약화돼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미국이 더는 후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담 때처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expectations are incredibly low. I hope the president doesn't. I hope we don't.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회의감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당의 일반적 견해와 대조적인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e should cancel it. If there's no concrete action, I mean, there's no sense in going back and have this false promise be made again unless they're serious.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거짓된 약속이 반복되며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as long as we're talking and there's a hope that we can avoid war, we should continue to talk. But
이어 북한의 핵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대화 지속이 아닌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라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북한의 진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한반도 미군 준비태세 조정과 같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던데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하는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줄곧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의원이고 여기엔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전만큼 자주 거론되지 않고 있는 최대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북 협상의 반박론이자 목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의회와의 조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의회는 협정 비준과 정부 고위관리 인준, 그리고 예산 지출 승인 등을 통해 외교정책에서 강력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회는 지난해 중반기 이후 중간선거에 몰두하고 올 초 개원 직후에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등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국내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북 협상은 사실상 의회의 입김이 크게 적용되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인 벤카딘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 동안의 북핵 활동에 관해 브리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really starts with oversight on the presiden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You know, he makes a lot of general statements, but there's little back.
북한 관련 현황에 관한 이런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의회는 행정부에 제공한 수단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약 8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의 예산 지출 승인 권한을 활용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고 대북제재 해제 이후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아시아 안심법을 제정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미북 협상 현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의 감독 견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 청문회조차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에서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인데다 주제도 북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다뤘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이 청문회는 매년 상하원이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하원 외교위가 빠른 시일 내 행정부의 대북정책 감독청문회를 개최해 견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여전히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핵심 인물인 폼페오 장관이 출석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 권한을 활용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이나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했을 때 일부 의원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가드너 의원은 대북 제재 해제의 경우에도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원 후 약 2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상원 외교위 청문회로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워싱턴.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합의 사항의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 계획을 수정하고 소수 병력을 한동안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군 건설 예산을 전용할 계획인 가운데 미군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22일로 이틀째입니다. 지금 네. 워싱턴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3월 1일 이 무역 전쟁 휴전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지금 합의 사항의 세부 내용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측이 지금 6건의 양해각서를 마련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이틀째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협상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 중국 대표단이 21일 백악관 인근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예.
뭐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위한 사진 촬영 시간에 양측의 뭐 팽팽한 긴장감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대표단은 이날 저녁 협상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면서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6건의 양해각서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야에서 마련되고 있는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뭐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요. 이 양해각서에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정책 문제를 해결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현재 기술 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문제, 지식 재산권 보호,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나 재계는 중국 정부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협상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구조 개선 문제였는데요.
네.
일단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의 얼개를 마련하고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장치와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에 어떤 약속을 내놨을까요?
네, 중국은 대두 등 미국의 농산물을 연간 300억 달러 추가 수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리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22일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류허 경제부총리, 이번에는 다른 직함이 붙어 있습니다.
네, 뭐 특사라는 직함이 붙었는데요. 이 류허 경제부총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 팀을 계속 이끌어 왔는데
네.
이번 워싱턴에서 열리는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는 이 특사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예.
류허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처음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특사 호칭이 붙었었는데 지난달 말 워싱턴 협상에서는 특사 자격을 받지 않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류허 부총리에게 전보다 더 많은 그런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허 부총리는 올해 67살로 시진핑 주석과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고요.
네.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류허 부총리, 류허 특사. 지난달 그 워싱턴 협상을 마치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까?
네, 20일 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이 백악관이 21일 저녁에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류허 부총리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이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에 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했었는데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류허 부총리가 이번 3차 고위급 협상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또 양측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측도
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백악관 강요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나 또 지난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나 줄곧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좋은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일부 남겨두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미국이 시리아 주둔 미군 병력의 전면 철수 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병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약 200명의 이 소규모로 평화 유지군이 시리아에 일정 기간 남을 것이라고 짧게 한 줄로 전했습니다.
네,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샌더스 대변인이 뭐 구체적인 주둔 기관이나 이 장소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 지역과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미군이 잔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원래 미국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전면 철수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가 격퇴됐다고 선언하면서 이 시리아에 있는 미군들을 신속하게 전면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서 이 비판이 쏟아지고 또 주요 강요들이 사임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시리아에 주둔하던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 계획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뭐 아직 IS 잔당들이 시리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다시 새를 규합해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또 미군이 갑자기 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을 도와서 IS와의 지상 전투에 나섰던 쿠르드 민병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를 이 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테러 세력으로 보는데요. 미군이 빠지면 터키가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시리아에는 미군 병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네, 약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일부 미군 장비는 이미 시리아에서 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인 시리아 민주군 SDF는 지난 18일에 시리아 안정화를 위해서 시리아에 적어도 1,500명의 서방 병력과 공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IS 격퇴 전에 미국과 함께 나섰던 동맹국들이요. 이 동맹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네,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는 병력을 주둔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난주 폴란드와 뮌헨에서 잇따라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은 전략의 변화일 뿐 이 시리아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 미군 없이 병력을 주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터키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안전지대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네, 이 터키 정부는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 이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 폭이 약 이 30km에 달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면 터키 경제를 파탄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안전지대 설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터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를 추진하는 건데요. 하지만 어느 나라가 안전지대를 관리하게 될지 등이 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1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과 터키 대통령실이 확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미군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군 예산이 국경 장벽 예산으로 전용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구했지만 승인받은 돈은 14억 달러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지대에 인도주의적 위기 또 국가 안보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 다른 행정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국경 장벽 건설을 쓸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었는데 이 전용될 예산 중에 국방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총 6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건설 예산에서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 차단 기금에서 25억 달러를 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군 건설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소화해야 하는 다른 예산과는 달리 5년 동안에 걸쳐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악관 쪽에서는 이 군 건설 예산을 전용하기 쉬운 예산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군 건설 예산인데 사실 예산 편성됐을 때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게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 정부 감시단체 상식을 위한 납세자들 TCS는 특정 시기, 특정 시설에 특정한 계획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런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쓴다면은 해당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업인가요?
뭐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 2019 회계연도에 1억 4천만 달러가 남는 군 건설 예산을 받았는데요.
네.
그 가운데 6,200만 달러는 이 군인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중학교를 건설하는 예산입니다.
예.
또 오하이오주에는 새로 공군 정보처리센터, 기관총 사격장 건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또 텍사스주는 보병훈련장과 군 의료시설 건설 등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받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이 상황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예.
따라서 군인 가족들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말씀하신 여러 계획 가운데 어느 쪽의 예산을 전용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뭐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계획이 예산을 전용할지 뭐 정해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뭐 자신이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었고 또 국경 장벽 건설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일부 장성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패트릭 셰넌 국방부 장관 대행은 예산을 잃게 될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군 참모총장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이렇게 또 로이터 통신에 밝혔기
네.
때문에 어떤 예산이 전용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구에 이런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 연방 의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으로 켄터키가 지역구인 존 야무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9일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판했습니다. 군인 가족 또 군인 자녀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죠.
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장벽 건설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 대체로 지지를 하는데요. 하지만 군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북도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5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후에 맑아진 날씨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1도, 개성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에 영상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역시 일요일까지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2월 22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어제도 같은 장소에서 4시간 30분가량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대표는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하노이 선언문 문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 접경지역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에콰도르 중부 암바토에서 남동쪽으로 224km 떨어진 곳이고 진앙 깊이는 지하 175km 지점으로 관측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도 쓰나미 경고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팀이 가동됐고 진동이 전국에 걸쳐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브라질 국경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반정부 세력의 구호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쪽 국경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브라질 접경 지역을 경비 중이던 베네수엘라군 경비대가 총을 쏴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1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 넘어 콜롬비아 쪽 창고에는 주로 미국이 지원한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며 구호품 제공이 미국의 침략이라면서 구호품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반면 마두로 정부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세력들은 구호 물품을 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두 나라는 어제 워싱턴에서 9시간 넘게 계속된 협상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막판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다루는 양해각서 6건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 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그리고 관세 무역 장벽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시한은 오늘 3월 1일까지입니다. 이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공공 여론 형성 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을 겨냥한 압박과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과 규정이 도입되거나 적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약 40개 규정이 법제화됐거나 심사 중이며 최소한 50여 개 나라가 이런 법을 도입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나라에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 같은 권위주의적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도 포함됐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평화 유지 목적으로 미군 약 200명이 남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일정 기간 평화 유지 임무를 지닌 소규모 병력이 시리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는 미군 잔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류할 미군이 쿠르드 자치 지역을 보호하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병력을 이곳에 남겨두는 걸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IS에 승리했다며 오는 4월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